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언론인이자 건국대 교수이신 손석춘 선생님, 그리고 책방 옆집 여자 남정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예술의 기원에 대해서, 사람은 왜 그림을 그릴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 그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책이 사람은 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쓸까인데, 이제 왜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쓸까, 왜 음악을 하고 왜 문학을 하는 것인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아까 잠시 일부에서 언급해 주셨지만 클래식 많이 들으신다고요?
네.
예. 네. 클래식 말고 다른 장르의 음악은 안 들으시나요?
저 원래 이렇게 텔레비전을 잘 안 보았어요.
예.
예, 사실 가수들의 노래는 잘
모르세요.
전혀 몰라요.
네.
예, 그 취향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 클래식 들으실 때 뭐 어떤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보통 사람들은 음악 들을 때 위안을 받거나
네.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제 사실 클래식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저는 클래식을 상당히 늦게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디오가 없었어요.
네.
예, 오디오가 없었고, 저는 오디오라는 게 있다는 거를 몰랐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기자가 되었고요.
네.
그러면서 오디오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렇죠.
그때 클래식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 정말 후회되더군요. 아, 제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클래식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이런 느낌이 있죠. 제 영혼이 훨씬 더 이렇게 깊어졌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네. 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그 곡을 작곡한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그런 느낌을
있어요?
가지면 어떨까. 한번 그래서 클래식을 아직 듣지 못하신 분이라면, 물론 이제 저는 뭐 클래식은 고급이고 가사는 대중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는 뭐 이렇게 대중문화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취향이
네.
따라 다를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우리 뭐 한국인들이 노래방에 가서 이렇게 부를 때 그냥 그 가수만 모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 자기 감정, 자기 살아온 인생
네.
다 담아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르는 동안 내가 가수인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거기에 뭐 무슨 수준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다만 아직도 클래식을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이렇게 예찬하시는데 남정민 씨는 어때요? 클래식 좋아하세요?
조금 길지 않아요?
짧은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연주곡이라서.
보면 뭐 몇 악장, 몇 절, 40몇 분짜리 연주곡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전 사실 클래식은 좀 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려워. 나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 천재들은 나의 귀를 위한 노래를 작곡하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아, 그 진짜 클래식이 저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본 편인데
네.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깊숙이 제가 이렇게 공감하면서 아, 더 알고 싶다, 더 듣고 싶다, 까지 가기가 아직 그 단계가 안 왔나 봐요. 그래서 주로 언제 하냐면, 빨래하고, 이렇게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럴 때 딱 틀어놓으면, 아, 그때는 이제 뭔가 여유를 찾은 느낌과 함께, 아, 지금 그때부터 그 순간만큼은 약간 저한테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클래식을 들으면서. 그냥 저는 그 생활 밀착형으로 그렇게 접한 클래식.
아니, 그게 중요하죠.
아, 중요한가요?
사실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네.
한번 이렇게 뭐 식사 준비하시거나 이럴 때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클래식이 왜 이제 뭐 심장 파동과도 되게 좋고 뭐 이래가지고 태교 음악으로도
맞아요.
많이 듣고 하고 안정, 심신을 안정시킨다고 해서, 아니 뭐 임신한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있어 보이고 하니까 요즘 지적력도 굉장히 또 뛰어난 욕망의 여자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면서 클래식 채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클래식 CD를 넣어서 듣고 있는데 옆에 같이 가요 이러면서 올라탄 언니가 야 꺼! 안 어울리게 무슨 클래식이냐. 그때 되게 좀 속상한 거예요. 나는 클래식이랑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괜히 이 클래식을 듣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뭐 저렇게
유별나다.
뭐 이렇게 잘난 척하려고 뭐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 나를 찾아내는데
네.
아, 나를 알려고 하는데 또 남의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사실 클래식 듣고는 싶지만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많이 있는 데서 듣거나 이렇게
그런 선입견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맞아요. 예술 얘기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듯이 네네. 이것도 하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클래식이 또 어렵다 이런 생각이 각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혹시 이제 뭐 여러 음악을 들으셨을 테니까 이거 뭐 잘 몰라도 처음 혹시 접하는 분들에게 우리 지금 왜 사람들이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음악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혹시 그런 추천을 해주시고 싶은 클래식 음악이 있나요?
아, 네.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아까 책을 쓰거나 이제 그럴 때 클래식을 틀어놓는다고 네네. 했었죠. 주로 바이올린 곡을 틀어놔요.
이유가 있으세요?
그게 이렇게 가사가 있거나 뭐 이런 것은 가사에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맞아,
책을 쓰다가.
맞아요.
하지만 책을 쓰면서 그러면 안 되니까. 하지만 이제 이 바이올린 곡을 해놓으면, 이제 과학적으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뇌가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성적인 그런 뇌가. 그래서 아까 남 선생님도요. 네. 남들 뭐 있을 때 꼭 그렇게 안 들어도 되고요. 혼자 계실 때 그리고 자기 동굴을 탐색해 들어가실 때 그때 한번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얇게 깔아놓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강의 시간에 그 첫 시간에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일기 쓰지 않는 학생들은 일기를 써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일기 쓸 때 사실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써가면 자기한테 침잠하는데 조금 더 나아요. 물론 이거 역시 폄훼가 아닙니다. 이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자꾸 강조하지만 하지만 대중가요를 틀어놓고 어디 집중하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클래식은 다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가끔씩 이럴 때도 있죠. 인생이 이제 한없이 이렇게 그 슬픔에 젖어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 또 들을 수 있는 노래, 아니, 저 곡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그래서 아까 추천하라고 해서 그냥 이거 역시 그냥 저의 기호일 뿐인데요. 알비노니의 아다지오를 들어보면, 좀 우울했을 때 마음이 가라앉아져요.
그러니까 우울함을 더 끝까지 몰고 가는 그런 곡이죠.
네, 그렇죠.
왜 그러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울할 때
맞아 눈물 좀 흘리고 싶은 날.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끝까지 몰고 가서 거기서 반전으로 올라.
그래서 오히려 위안을 찾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알비노니의 아다지오는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한 10분 정도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아까 남 선생님 말씀처럼 뭐 저렇게 티를 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뭐 어차피 내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마당이어서요. 저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1악장을 꼭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운명 교향곡에는 사실 베토벤의 모든 게 많이 실려 있죠. 그리고 또 월광도 좋고요. 월광 1악장 거의 달빛 속에서 산책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너무 베토벤을 좋아하는
편애하시는군요. 작곡 중에 베토벤을 아주 훌륭하죠. 오늘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 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접근하지? 이제 그런 분들에게 뭐 그냥 같이 이제 자기 내면의 동굴로 만나는 그 시간에 저희가 이제 어떤 팁이다 드리는 팁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듣고 갈게요. The Sound of Music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The Sound of Music. The Sound of Music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The Sound of Music 들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음악을 들려드린 이유가 있죠, 교수님. 그 사람이 왜 노래를 부르는가에 대한 사실 어떤 힌트 같은 거기도 한데.
영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다 보셨죠? 한국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영화이고요. 거기 또 여행 코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영화 속에서 우리 많은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음악이 어떤 의미가 있고 사람이 왜 음악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죠. 여기에 보면 이제 권위주의적인 아버지가 나오죠.
네.
아이들을 부를 때도 호각으로 부릅니다. 네. 아마 요즘 그런 간 큰 아버지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아무튼 호각으로 부르는 네. 이 귀족이 나옵니다. 네. 아주 엄숙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사운드 오브 뮤직의 노래가
네.
그 사람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은 명랑을 되찾게 되고요. 아이다움을 되찾는 거죠.
네네.
권위주의적 아버지는 제일 늦게 변해요. 저도 조심해야 될 나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습은
예.
또 저 나치 파시즘의 침략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독일군에 경직된 파시즘 체제가 그 아버지로 또 대변되는 가부장 체제하고 그 겹쳐지죠.
네.
그래서 아이들 그리고 또 젊은 여성이 함께 부르는 상큼한 노래와 이제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 예술을 할까? 거기는 아이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 가정교사에 대한 이 그리움의 대상이었던 이 사람에 대한 모방이고요. 또 아버지도 노래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이제 그 잊고 있었던 그 노래를 다시 되찾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모방이 나타나고요. 모방 본능으로. 또는 이제 즐거운 놀이잖아요. 아이들 너무 재밌어 하잖아요.
네.
예술은 사실 놀이라는 것에서 출발했다라고 보거든요. 놀이를 하기 위해서 예술을 한다. 이제 학술적으로 놀이이론, 뭐 모방이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흡인이론도 여기에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아빠 앞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노래를 부를 때 아빠의 눈길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죠.
그게
흡인,
사랑을.
예. 그게 흡인이죠. 흡인 본능.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 예술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사람들로부터 눈길을
맞아요.
이렇게 끌어들이려는 그런 욕망이 강하죠. 인간은
네.
누구나. 또는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전달하려는 자기 표현. 이런 예술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예술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런 충동.
네.
이 모든 것들이 이 영화 속에 나타나요. 그래서 아마도 이 영화가 노래를 주제로 한 영화 가운데 상당히 많이 회자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사운드 오브 뮤직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음악을 접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어떤 긍정적인 변화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하고 용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음악을 많이 듣거나 혹은 뭐 작곡을 하는 사람이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텐데 이 책 속에 보면은 이 영화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다른 글루미 선데이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요.
저희 학교 다닐 때요.
예.
그 소문났었었던 노래였는데 글루미 선데이라고 하는 거에 삽입되어 있는 OST를
예.
들으면
예.
엄청 글루미해진다 진짜. 듣지 마.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네.
영화 보지 말라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수들이 소문이 막 있었어요. 뉴에이지 음악, 애니야 이런 음악 들으면 너네도 굉장히 이런 뇌 파동이 생겨서 우울하게 만든다.
네.
듣지 마라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음악을 들음으로 기분이 좋아지면 진짜 덩달아 슬픈 음악을 들으면 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만큼 같이 암울하고 힘들고 우울해질까? 전 그래서 이 영화를 무서워서 못 봤어요. 예, 제가 굉장히 귀가 얇은 편이고 그래서
아니, 실제로 그래서 전 이 영화를 봤거든요.
네네네.
봤고 음악도 들었는데 그 정말 진짜 이 당시에 헝가리에서 이 노래 이 금지곡이었다면서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있죠.
네, 네, 그렇게 지정됐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게 그러니까 노래라는 게 이 두 영화 모두 음악의 주인공이지만 왜 노래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노래들이 등장 인물들 이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네. 네. 네, 글루미 선데이는 사실 이제 말 그대로 슬픈 일요일 이런
네.
뜻인데요. 저도 이 영화를 늦게 봤어요. 그 동유럽 여행을 갔었는데요.
네.
동유럽 여행 가는 그 버스 안에서 그 가이드가 틀어주더라고요.
아.
이게 부다페스트를 배경으로 한 영화잖아요.
네.
그러면서 보아서인지 저한테는 이제 더 이렇게 가슴 깊이 와 닿았는데요. 이 글루미 선데이에서 그 주제가가 나올 때 그 사랑하는 연인들이 나오잖아요. 네. 독일군 앞에. 이거 역시 사운드 오브 뮤직이 파시즘 체제 앞에서의 노래로 그 이 삶의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하듯이 네. 글루미 선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대는 나치예요, 역시. 그리고 그 거기에 맞서서 이제 예술을 하는 두 연인이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그린 거죠. 그러나 파괴되어 가지만 인간으로서 자존심은 지키는. 왜냐하면 그 영화 보셔서 네. 아시겠지만 독일군이 피아니스트에게 연주를 하라고 시켜요. 네. 그러나 연주하지 않죠. 그랬을 때 이제 여주인공이 가서 이 여성 역시 남들 앞에서 노래를 잘 부르지 않는 사람인데 그 연인을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글루미 선데이 피아노곡과 여성이 부르는 그 저 노래로 이렇게 나타나죠.
네.
그리고 나서 피아니스트는 자살하죠.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이 여성이 자기 삶의 소신을 그러니까 믿음, 네. 신념을 그냥 꺾었다라는 네. 것.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자살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영화 괜찮았죠?
네.
사실
네.
좋은
아니,
영화예요.
정말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예, 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근무해질 겁니다. 진짜 사람한테 이렇게 기쁨과 희망이나 어떤 용기 이런 거를 전해주기도 하지만 음악이라는 것이 슬픔과 비극으로 막 몰아넣기도 하는 것이 음악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얼굴이 있죠. 인간 역사의 중요한 장면들에서 이제 음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 두 영화를 예로 잠깐 들어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이해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연이 될 텐데요. 제목은 전쟁의 음악, 평화와 위안의 음악이라는 주제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사실 이 전쟁의 음악, 평화와 위안의 음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음악은 그 우리에게 평화와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것을 전쟁에 이용하는 이런 역사가 뿌리 깊어요. 그 어쩔 수 없었던 현상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를 인류가 읽어내기 전까지 수많은 그 민족들, 부족들 서로 싸움을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역사가 깊은데요. 이를테면 이제 중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아마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들어본 그 말일 겁니다. 사면초가 이렇게
네.
돼 있죠.
네.
그 사면, 동서남북에서 모두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는 건데요. 이것은 그 한나라의 유방, 그리고 초나라의 항우가 이제 중국의 패권을 그 놓고 싸우던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 유방보다 항우가 훨씬 더 잘 싸웠어요.
네.
용맹했고요. 훨씬 더 잘생겼고요. 아주 뭐 그랬었죠. 그런데 그 패배하죠. 결국은. 그 가장 결정적이었을 때가 이 사면초가인데요. 그러니까 항우의 군사가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 이제 한나라 군사들이 초나라 노래를 이렇게 들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고향에 저서하고 싸움 전의를 상실하게 했다는 건데요.
네.
중국의 이런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지죠. 이를테면 이제 한국전쟁 시기에 미군이 38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중국군이 들어오죠.
네.
그러면서 인해전술을 할 때 했던 게 피리와 꽹과리였죠.
네.
그 나중에 미군들이 한국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한 기록을 보면 밤에 피리와 꽹과리를 부르면서 중국군들이 막 이렇게 몰려올 때 인해전술로 공포에 젖어 들었다는
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뭐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서도 이를테면 뭐 나폴레옹 군대가 유럽을 정복해 갈 때 다른 나라를 정복해 갈 때 맨 앞에 세웠던 게 군악대잖아요.
그렇죠.
군악대가 이제 계속 치죠. 네, 영화에서 아마 그런
맞아요.
장면들을 네.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쓰러지잖아요, 다.
네, 네.
그러면서도 계속 북을
맞아요.
치고 가는. 북을 치는 소리를 듣고 전진하는 거죠, 계속.
네.
이런 거는 사실 야만적이죠. 음악을 그렇게 하는 건. 근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용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돌프 히틀러 20세기에 와서는 극단적으로 변해가죠. 바그너라는 그런 독일 작곡가가 낸 음악을
네.
이제 아돌프 히틀러가 이제 좋아했답니다.
네.
그 좋아했던 배경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바그너도 유대인에 대한 그 안 좋아했었던 이런 실제로 그런 글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히틀러의 경우에는 독일의 모든 문제점을 유대인에게 돌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바그너가 유대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급을 했다는 게 아마 바그너를 상당히 좋아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듯해요. 그래서 바그너 음악을 좋아했고 그 바그너 음악 중에 특히 발키리의 비행이라는 그 곡을 히틀러가 아주 좋아했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바그너로서는 자기 음악이 히틀러에 의해서 이렇게 악용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네. 이미 바그너는 그 시기에 죽었으니까. 근데 히틀러는 이제 이런 사람이었죠. 그 탱크 기갑 부대가 프랑스로 진격해 들어가고 아프리카를 석권해 갈 때 탱크가 이제 막 그 질주해 가면서 탱크 속에 있었던 그 독일군들이 들었던 음악이랍니다. 네. 클래식을 들은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서.
예. 네. 그리고 전폭기가 폭탄을 떨어뜨릴 때 폭탄을 떨어뜨리면 밑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틀었던 음악. 그래서 그러니까 독일군들이 히틀러가 또 좋아했고 히틀러가 또 지시도 했고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그 대표적인 게 발키리의 비행이죠. 네. 이 발키리라는 게 사실 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 역사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근데 발키리의 비행은 아마도 그 청취자분들도 발키리의 비행이 뭘까 이런 의문을 가지실 터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떠오르실 겁니다. 이를테면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그 지옥의 묵시록 영화에 해안에서 미군의 헬기가 뜹니다. 네. 그래서 그 들어가면서 베트남의 그 베트남 베트콩이라고 한국에서는 흔히 부르는 그 사람들 마을을 학살하는 게 있죠. 네. 헬기에서 기관총으로 쏘아대면서 그때 헬기가 베트남의 민간인까지 다 학살해가는 아주 잔인한 그런 장면, 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배경음악이 발키리 비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독이 사실 그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했었던 그 거기에서 이제 따온 거죠. 그 음악을 떠올려 보면 아, 그 음악이 바그너의 발키리 비행이구나. 이런 걸 연상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그 영화를 이제 지옥의 묵시록을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또 있어요. 그 왜 3D 영화가 있었죠. 그 아바타. 예. 아바타에서도 그 헬기 공격할 때 배경에 아주 산이 많은 거기에서 그 공격을 할 때 그것도 발키리의 비행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이 이렇게 전쟁에 악용될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그러나 음악은 인류 인간들에게 평화를 주었고 위안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대표적인 그런 음악 제가 베토벤에 대한 편애가 있습니다. 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근데 베토벤의 경우에는 제가 베토벤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은 베토벤의 음악도 음악이지만 베토벤이 가지고 있는 그 음악에 담은 정신이에요. 베토벤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어떤 인간적 탁월함보다 착함을 가장 중시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한국에는 이제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뭐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이런 게 마치 뭐 무슨 어떤 틀을 벗어난 이런 것처럼 회자되고 그러는데 그리고 착한 사람 이러면 왠지 시대에 좀 이렇게 뭐 고리타분한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착하다는 것처럼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 싶어요. 베토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베토벤은 잘 아시다시피 그 불후의 음악가이지만 청력이 그 상실했죠. 네, 그거는 아주 치명적이죠. 그래서 그거를 베토벤은 감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대요. 그래서 청력을 상실해가는 베토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자살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겨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청력을 거의 상실했을 때 내가 얼마나 나를 저주하였는지 모르네. 친구에게 그런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이 처절한 운명과 싸워보고 싶네. 혹시 청취자분들 가운데에도 지금 이 순간 엄청난 그 상처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더러는 이제 더 이상 인생의 의욕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베토벤의 생각을 한번 떠올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 처절한 운명과 싸워보고 싶네 이렇게 이야기한 베토벤은 운명을 작곡한 노트 그 여백에 이렇게 썼어요. 딱 써놓았죠. 여백에 운명 그 곡 옆에 네. 나 자신의 운명에 목을 조르고야 말겠다. 이렇게 됐죠.
네.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가겠다는
네, 네.
그 운명 앞에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거든요.
네.
그런 그 자기 삶을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자세. 이런 게 베토벤 운명교향곡 1악장에
네,
그 유명한 걸로 나오는 거죠. 빠바바 밤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음악은 그 뭐 아돌프 히틀러는 사실 음악가는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바그너의 발키리의 비행도 저는 뭐 청취자분들이 편견 없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만 뭐 항우의 그 항우를 무릎 꿇게 한 사면 초가라는 그때의 음악 그리고 정복전쟁 시기에 프랑스 군대가 쳤던 군악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은 대부분 더 많은 시간은 인류에게 평화를 주고 위안을 주는 데 기여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더러 이제 전쟁 음악으로 또는 군악대 뭐 이런 걸로 그 음악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음악에서 인류를 위하여 인류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희망을 주기 위하여 작곡을 한 사람들의 곡을 들어보시는 것도
네.
의미가 있지 않을까. 베토벤과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 어떠실지.
네. 네. 그렇군요. 그 아무튼 전쟁의 음악이 악용이 되었든 평화와 위안의 음악이 되었든 음악의 힘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음악 있어요? 개인적으로? 남정미 씨는? 좀 위안이 된다.
아, 저는 그냥 들으면 눈물 또르르 흐르는 노래는 에피톤 프로젝트 봄날 벚꽃 그리고 너 이 노래. 그냥 잔잔하게.
어떤 가사 때문에 아니면 멜로디?
그냥 멜로디만으로 그냥.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발키리의 비행을 이 얘기를 듣기 전에 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나서 노래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아, 그래? 사람을 많이
네.
죽이면서도 이 노래가 나왔다고 이렇게 하고 들으면 또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희 무지에 다시 한번 가슴이 아프고요. 그 잔잔한 노래들로 저도 가사가 들어간 노래는 좀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그렇죠.
다른 일을 같이 할 수 없어서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클래식을 이런 식으로도 들을 수 있구나.
네. 네.
그리고 저도 한번 베토벤을 편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듣고 들어보고 싶네요.
베토벤의 팬이 더 늘어날 것만 네. 같은. 근데 진짜 음악에 이런 위대한 힘을 보여준 사건이 뭐 지금까지도 설명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 사라예보의 첼레스트 이야기 또한 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또 최근의 일이고요.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죠.
네.
1992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때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티토라는 지도자가 죽고 나서 분열이 됩니다. 그 유고슬라비아가 지금 다 쪼개져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서로 같은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끼리 싸우죠. 이제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북으로 갈려서 싸우기도 했고요. 근데 이때 이제 폭격으로 보스니아 중심 도시였죠. 사라예보. 이제 2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아직 거기가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다음날 22명이 사망한 폭사한 그 다음날 첼로를 든 남자가 나타나죠. 정장도 했어요.
네.
네, 그 사람이 그 오페라 교향악단의 수석 첼리스트로 활동했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젊은 뭐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었겠죠. 나에게 무기는 첼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그 폭격으로 무너진 그 사라예보 국립도서관 그 잔해 위에 이제 비스듬히 서서 곡을 연주를 했죠. 그게 알비노니 아다지오입니다.
네.
참 슬픈 노래이죠. 그 애도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그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첼로를 켜는 그 사람에게 이것은 전쟁 분위기를 망친다 생각해서 나오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어요.
네.
그래도 하니까 이제 사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까지 뭐 그렇게 죽일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저격병을 배치하겠다. 그래서 내일까지 또 나오면
네.
바로 저격하겠다.
저격병은
뭐 아시다시피 100% 그냥 죽는 거죠.
네, 네.
근데 어떨까요? 그 두 분이시라면 저격병의 저격 경고를 받고 나와서 첼로 켜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이미 떠나요. 이미 처음에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네. 많은 것을 감수하고 각오하고 네, 네.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고요. 다음날 오늘은 넘어가겠다. 네. 그러나 내일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일도 또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일 넘도록 그거를 켰고 첼로 그 곡을 켰고요. 이게 이제 화제가 되죠. 통신사로 그리고 인터넷으로 퍼져가면서 사람들 사이에 너희들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그런 여론이 확산되어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유고슬라비아 내전, 야만적인 이 내전이 빨리 그 마무리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사람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정말 음악의 승리네요. 진짜. 승리.
그렇죠.
네.
예술의 승리죠.
네, 예술의 네. 승리입니다.
이게 뭐 어떤 힘주어 말하는 어떤 연설이나 주장이나 뭐 네. 이런 칼이나 뭐 네. 이런 무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없는 그 음악 연주가 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니까 와 그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서양의 클래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제 음악도 뭐 우리의 음악도 있는 거니까 우리 뭐 베토벤 얘기 나왔고 바그너 나왔고 뭐 알비노니 아다지오까지 했어 우리 지금 여기까지 알았는데. 사실 정작 우리 음악은 더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베토벤이 그렇기도 하지, 클래식이 그렇기도 하지만 그건 왜일까요?
우리는 보면 일단 좀 이런 사람 이름 외우면 좀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경시하는 분위기가 예,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건 너무 우리 거라서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풍토? 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런 예, 좀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문화 사대주의랄까 뭐 그런 그렇죠. 게 저변에 아주 오래 전부터 깔려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무시할 수 없죠. 이게 언제부터 이런 게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걸까요?
네, 뭐 사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은 네. 우리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서양 백인 문화, 네. 서양 남성 중심의 백인 문화가 만든 네. 그 틀 속에 우리 들어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나 저는 이게 영원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새로운 문화가 또 이제 21세기 후반, 뭐 22세기에 열려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그 서양 음악 클래식만 강조하지 않고 이 책에서 또 국악 이야기를 이제 소개를 네.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는 한번 좀 국악을 들어보았으면 해서 제가 권하는 것이 네. 수제천이에요.
네.
수제천 들어보시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서양 음악의 이미 우리 귀는 상당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좀 인내하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서양 음악이 이미 귀에 익숙한 그 젊은 세대를 위해서 프랑스의 평을 소개를 해 놓았어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그 유네스코 아시아 음악제에서 이 수제천은 전통음악 분야의 최우수곡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당시 프랑스 음악 비평가들이 하늘의 소리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 같다. 이런 극찬을 하게 돼요.
네.
사실 하늘의 소리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청취자분들께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하늘의 소리 한번 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네.
하늘의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그게 꼭 수제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위해서라도
네.
우리 선인들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래서 수제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수제천. 굉장히 느려요.
네.
그래서 졸리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졸린다고 해서 음악이 졸리다 하실 게 아니죠. 그만큼 음악이 휴식을 우리에게 준다는 뜻이니까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뭐 수제천을 듣고 졸리다 해서 스스로 절망하거나 네. 뭐 이러실 필요가 하나도 없을 맞아요. 것 같아요. 수제천을 아주 잘 감상하신 거죠.
네.
특히 최근에 왜 슬로우 운동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느리게 살자, 뭐 슬로우 시티 운동, 슬로우 마을 운동 이렇게 돼 있는데 수제천은 정말 느리고요. 그러면서 시간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제천. 안 들어보셨죠?
예.
네. 저도 집에 가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서편제에 나오는 진도아리랑도 예, 또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이 음악도 역시 비슷한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예. 저는 이제 판소리를 사실은 이제 이 판소리에 왜 그 박동진 그분이 계셨었죠?
네, 네.
그분과 이제 제가 신문기자 시절에 전면 인터뷰를 이제 기사를 쓴 적도 있었어요.
그분 그 제비 몰라
네, 맞습니다.
네,
예,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의 그런 저 판소리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는 그 저 음반을 이렇게 들었을 때 감동보다는 네. 이제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제가 그 강연을 갔었는데요.
네.
남도 쪽으로. 남도에서 이렇게 그 택시를 이렇게 제가 면허가 없습니다.
네,
이제
네,
이렇게
네.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같이 안내를 해주는 분이 그 국악을 하셨대요. 판소리를.
네.
근데 그분이 한번 노래를 이제 택시 안에서 들려주시는데 저는 앞자리에 탔고 뒤에서 했거든요. 그걸 이렇게 남도를 지나면서 차 속에서 듣는데 아, 저게 우리 음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부른 게 진도아리랑이었어요.
아, 그래. 네. 진도아리랑. 그래서 우리 같이 들어볼까요? 근데 그분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오정혜 씨와 김명곤 씨가 같이 부른 곡이에요. 우리 서편제 보신 분들은 아마 더 와 닿으실 것 같아요.
네.
서편제 진도아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서편제에서 진도아리랑 오정혜 씨와 김명곤 씨가 함께 부른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종합 예술을 하는 것 같네요.
네.
그죠? 그림 이야기 하다가 이제 지금 음악 이야기로 넘어오면서 들려드린 곡이었습니다. 내 안에는 어떤 그림과 어떤 음악이 들어있을지 여러분들도 이제 곰곰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책 낮은 산에서 나온 사람은 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하고 시를 쓸까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신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로 인간과 예술 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동굴을 탐색하는 것이다. 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저희 이렇게 음악 얘기까지 왔잖아요. 나머지 하나, 왜 시를 쓰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손석준 선생님의 마지막 강연이 되겠네요. 자, 청해서 듣겠습니다.
네, 그 시 그리고 문학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 저는 정도전이라는 조선의 조선을 개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데올로그였었죠.
네.
정도전은 사실 시인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도전은 당대의 지식인이었고요. 400여 년 넘어왔던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연 지금식의 표현으로 한다면 혁명가죠.
네.
정도전이 이런 시를 남깁니다. 소매 속에 감춰놓은 몇 수의 시, 방황하는 인생을 위로해 주네. 이 혁명을 일으킨 사람의 시로는 전혀 와닿지 않죠.
네.
방황하는 인생을 위로해 주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옛날 그 선비들의 왜 그 저 도포자락
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팔소매 밑에
네.
거기에 몇 수의 시를 놓고 다니면서 가끔씩 이렇게 들여다봤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네.
방황하는 인생 정도전도 방황을 한 거죠. 인생에 사실 방황을 했기 때문에 혁명을 꿈꾸었을
네.
수도 있겠고요. 이제 이렇게 사실 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옳은지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이 일어날 때 시는 위안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아주 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청취자분들께 제가 이번 시간 들머리에 그 사랑을 하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네.
사실 그거는 플라톤이 한 말이거든요.
네.
사랑을 하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청취자분들 아마 윌리엄 셰익스피어 잘 아실 겁니다.
네.
셰익스피어는 사랑을 하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라는 철학자 플라톤의 이야기를 아주 정말 셰익스피어답게 이야기를 했죠.
네.
사랑에 빠진 사람, 시인, 미친놈은 같은 종류의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 가운데 특히 중년이신 분들 가운데 네. 그래 맞아 그때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실 터인데요. 네. 뭐 어때요? 그렇게 미치는 거죠. 네, 그런 시를 이제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한국 이제 시는 사실 그림이나 또는 음악과 달리 언어잖아요. 네. 그래서 언어이어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번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우리 언어로 된 이 시를 많이 소개를 해 놓았는데요. 이제 사실 한국의 작품들이 이제 해외에 알려질 때는 번역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문제가 많대요. 왜냐하면 한국의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이 문장 가지고 많은 맞아요. 그걸 하는데 이걸 번역을 해 놓으면 이제
그 맛이 사라지는,
거죠.
누리끼리하다, 푸르둥둥하다 네. 이런 데 번역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문장 가지고 그 독자를 많이 끌어들이는데 사실 소설은 그런 문장보다는 스토리잖아요. 네. 이야기. 네. 튼튼한 그 이야기가 뒷받침돼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이제 그런 점에서라도 한국의 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사실 한국의 시는 그 이상해요. 사실 이렇게 저도 생각해 보면
네.
우리 정서하고도 이어지는데 지금 우리한테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시, 전해져 오는 시, 그게 공무도화가예요.
네.
그 지난해였나요? 그 나이 드신 두 부부의
네. 니마 그 강을 네. 건너지 마오. 네.
다 보셨나요?
예.
네. 그게 이제 공무도화가인데요. 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짧죠.
네, 맞아요.
그 님이요. 강을 건너지 마오. 님이 그의 강을 건너다. 님이 강물에 휩쓸려 죽으니 님이여 이를 어찌하리요. 이게 이제 전문이에요.
네.
이 시는 사실 많은 게 담겨 있죠. 사실 당시에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들의 애환을 그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강을 건너던 그래서 가지 말라라고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건너던
네.
그 사람이 이제 죽고요. 아내도 따라서 죽는 이런 시거든요.
네.
왜 이때부터 우리는 이런 시를 남겼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울적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시, 정읍사죠.
네.
정읍사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이거를 이제 기다리는 이런 아내의 모습, 아내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정안의 세계를 많이들 담아냈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시인이 있죠. 혹시 누구 좋아하세요? 박앵커는.
윤동주 씨.
아, 윤동주 씨요? 네. 네. 윤동주 씨에도 그런 게 조금 깔려 있죠.
네, 네, 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네.
뭐 압권이죠, 사실. 그런데 예, 뭐 그런데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김소월의 시 또 정말
그렇죠.
좋아하잖아요.
김소월, 예.
김소월의 시가 대표적이죠.
네, 네.
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뭐 이렇게 애잔하잖아요.
네, 네.
뭔가 한국인들 속에 담겨 있는 애잔함 이런 게 우리 속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덜어는 그걸 뭐 식민지나 또 외침을 당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뭐 낮춰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애잔한 슬픔 속에서 또 삶에 그 새로운 힘을 얻고
네.
일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 꼭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이 또 좋아하는 시 가운데 그리고 또 일부 덜어 학자들 가운데에는 한국 최고의 시인이라고 꼽는 분이 있죠.
네.
미당 서정주입니다.
네.
서정주의 그 시 가장 회자되는 시는 동천이에요. 겨울 하늘이죠.
네.
동천. 그 잠깐 읽어드려 볼까요?
네.
짧은데요.
네.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짙은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 동지 섯달 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신용하며 빗기어 가네. 이게 이제 그 달을 이렇게 보다가
네.
그 사실 지나가는 새를 보면서 이제 노래한 서정주의 시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이죠.
네.
그래서 이런 서정시를 남길 만한 시인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궁금해지는 건 어쨌든 이제 언어로 풀어내시고 문자로 글을 쓰시는 일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선생님께서도.
네.
그래서 선생님 왜 글을 쓰세요? 아까 정도전은 방황하는 인생을 위로해 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사람이 그 모든 자서전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죠.
네.
제가 글 쓰는 이유도 어쩌면 더 원천적인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글을 쓰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 권리를 빼앗긴 사람 그리고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하고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는데 지식인으로서 저는 정말 편하게 살아요. 기자로서 편히 살았고요. 지금은 대학 교수로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네.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청년 실업자들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 그리고 또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네.
이런 게 이제 제가 글을 쓰는 이유이죠. 저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건 문제점이다 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겠다라는 데 뜻을 모아갈 수 있는데
네.
제 글이 기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저는 이 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표현이다.
네.
이렇게 스스로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베토벤이 그러니까 주어진 내 운명에 목을 조르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을 노트에 적었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받게 된 우리 삶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삶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그 순간 뭔가는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거를 선생님께서는 그 인식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내 내면의 동굴로 들어가는 그 순간일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누구나 처음 저희가 들머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예술을 할 수 있고 예술가가 될 수 있고 지금 당장 그 내면의 동굴로 바로 들어가는 일만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손석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정민 씨하고도 인사를 나눠야겠네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 다음 주 소개를 잠시 해드릴게요. 그림과 영화의 달콤 쌉싸름한 만남을 주선하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명화 남녀의 이혜정, 한기일 씨 두 분 모실게요.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조금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시죠. 예. 이상은 씨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공무도화가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박혜진이었습니다.